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고 또 올바로 이해되고 믿어지고 순종케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그 천국의 현실을 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시간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 1장 지금 첫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 볼 것이 많이 있어서 아직 몇 주 더 계속 보게 되겠는데 지금 이제 그 사사기에서 사무엘상으로 이렇게 오면서 우리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사무엘 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새 창조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 속에서 새로운 날이 밝아오는 것이죠. 구원 역사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데 이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것이 바로 그 현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일 크게 드러나는 것이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3절에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지는데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라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 사무엘상 전에는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는 아니지만 같이 출애굽기를 공부하신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기억하겠죠.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역사 속에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성경으로 써주셨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 계시가 점점 저에게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죠. 그러나 이제 성경이 끝났습니다. 66권의 성경이 이제 끝나고는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읽기 시작한다고 하면 창세기에서 보여진 하나님보다 또 출애굽기를 읽고 뒤로 계속 읽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죠. 즉 더 많은 계시가 저에게 주어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새 이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구원 역사 속에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 군데 한번 보죠.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 영어로 하면 God Almighty.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새로운 현실을 맞게 됩니다. 그 현실이 그들의 이름도 바뀌는 것으로 증거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론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지만 이렇게 그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그 전체적인 구원 역사에서 이렇게 새로운 국면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새로운 현실이 주어지는데 그렇게 새로운 현실을 맞게 되는 그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좁혀서 보고 싶은 것은 그들도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즉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표하고 있죠. 즉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주어져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도 지금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처음으로 이제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7장 5절에 가시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리라. 아브람이라는 그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그래서 세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을 때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질 때에 지금 어떠한 현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좀 지금 여러 가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지금 처음 들어가면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것을, 뭔가 큰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 그런 배경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는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고 자꾸 핑계를 대는데 그러는 말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는가. 그런데 14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여호와라 이렇게 번역이 된 그런 단어입니다. 구원 역사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에 맞추어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이 모음이 안 써 있고 자음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음만으로 이렇게 써 있고 그 문법으로 뭐 이 뭐야 이 피리엣이나 뭐 카마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음만 쭉 써 있어요. 오리지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YHWH 이런 자음들인데 그런데 이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이름을 소리내어 읽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YHWH가 나오면 물론 영어로 YHWH로 써 있는 건 아니죠.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그 자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름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좋은 두려움이죠. 그런 경건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욕에다가도 써먹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죠? God damn. 하나님 이름이 욕에도 쓰여지는 이런 참 저희들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이 God damn 그러면은 화 안 나세요? 제가 욕에다가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한번 대면 화내시겠어요? 안 내시겠어요? 자기 세상 아버지 이름이 욕에 쓰여지면 화가 나는데 하나님 이름이 쓰여질 때는 그냥 화도 안 나는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죠? 그런 것이 욕에 쓰여지는 그러나 정말 구약 백성들은 두려워서 그 소리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이 YHWH가 나오면 아도나이라 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 발음을 들어야 알죠. 그런데 몇 제너레이션이 내려가면서 아무도 그 발음을 안 하는데 다 이제 진짜 처음에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아는 사람도 이제 그 사람도 죽었고 뒤로 그 발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만 사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YHWH를 거기에다가 아도나이라는 단어의 모음을 거기다 붙여서 그렇게 해서 합하여서 발음하여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여호와 제호바 이렇게 이제 불려지게 되는데, 여호와라는 단어도 그 발음도 사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발음되는지는 모릅니다. 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한국 성경은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여호와라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야훼라고 말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 이름이 주어지는데 그 뜻이, 그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 즉 나는 나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 바로 그다 이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보여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어느 누구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정하시고 이루시는 분. 완전 독립. 그리고 변함이 없으신 분.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여기에서 이 구원 역사의 흐름에서 출애굽기 3장에서 새롭게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6장에 가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6장 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여기 지금 YHWH죠.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아까 생각나세요?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이름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죠? 그쵸? 그런데 보세요.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YHWH로 알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는 그 이름을 주지 않으셨었어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밖에는 안 주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거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지금 구원 역사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거에 맞추어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즉 새 이름, 이것은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고 더 많은 계시가 주어짐을 보여주고 이제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구원 역사에서 그 구원에서 새로운 단계에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들, 그런 현실들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사무엘상을 읽고 있을 때 갖고 오셔야 됩니다. 즉 사무엘상 1장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지금 사무엘상을 지금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배경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이 시작을 합니다. 즉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하심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지고 지금 구원 역사에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사무엘상에 나오고 그 뒤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도 다 예표 수준에서 이루신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구약에 살고 있지 않고 신약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과 저에게도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구약 때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약 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이, 그리고 그 이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것이 지금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시어 오셔서 그 구원 역사에서 참으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즉 이제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같이 예표 수준에서 지금 그런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예표 수준에서 이루시는 게 아니라 이제 참 구원이, 즉 그 구약의 구원이 표하고 있던 참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의 보여지는 구원은 참 구원이 아닙니다. 즉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구원은 참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 세상을 예표하고 가나안 땅이 천국을 예표하여 이제 참 구원, 즉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 구원을 구약 수준에서 지금 세상 수준에서 예표 수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예표 수준이지만 이런 패턴들을 저희가 보면서 지금 무엇을 하나님이 저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 하는 이름이 주어짐으로써 이제 어떠한 새로운 이 국면을, 즉 구원 역사에서 지금 새로운 단계에 들어온 것인가, 그리하여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지금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주어져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도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그리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 이제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는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더 계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다 이루셨다 그러면 다 이루신 겁니다. 뭐 또 다 이루셨다 했지만 그러나 뭐 이것도 안 이루어졌고 저것도 안 이루어졌고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의미는 그 다 이루어진 것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게 성취된다, 우리가 이 단어를 쓰는데, 그러나 눈에 보이게 성취될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 이루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천국이 진짜로 지금도 있고, 지금 천국에서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고, 예수님이 그곳에 하나님 우편에 왕으로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런 현실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아니라 벌써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걸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그 이루어진 것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는 벌써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부활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벌써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되어 있는 그 현실이 눈에 보이게 될 때는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인다고 그 현실이 그러면 현실이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니한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한번 보세요.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뭘 이뤘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에서 봅니다.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천국 현실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현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벌써 하늘나라에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 성경이 말합니다. 믿으셔야죠. 그게 우리의 지금 영적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천국에서의 내가 누구냐, 영원히 나는 어떤 사람이냐가 벌써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이 거짓말이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진리면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적으로는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아까 영화 예배 때도 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적인 것은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것을 우리 기독교의 복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과 저는 다 돈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참 얘기하기가 그러네. 하나님이 이상하죠. 아니 왜 안 믿는 사람에게 더 주십니까? 하나님의 복이라면서.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독교적인 복은 눈에 안 보입니다. 천국입니다. 영생이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지고 이제 그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선지자, 마지막 하나님의 왕, 마지막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즉 마지막이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 말은 예수님 뒤에 또 다른 선지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다음에 무슨 선지자를 얘기하면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 즉 선지자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건데, 말씀을 주시는 분인데, 즉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계시를 완전하게 이루셨단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짐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거를 지금 신약을 올바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제사장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예수님 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이나 왕이나 선지자도 다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 그런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제사 지내러 예배 오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한 오해입니다. 왜? 제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사로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제사가 드려진 그 현실로 저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짐으로 다 이루심이 이제 보여지고 모든 구원 역사가 영적으로는 다 이루어진 것인데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 백성들도 완전한 새로운 창조에 참여되는데 그 현실을 성경을 통해 수없이 보여주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약에 와서도 많은 사람이 이름이 바뀝니다. 레위가 마태로 바뀌고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고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즉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주어지는 현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즉 이제 더 이상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새로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진 시대에 즉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진 세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이제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이름이 주어짐으로 이제 구원 역사의 마지막 단계,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단계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 현실에 맞추어 살고 말하고 생각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이 주어지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창조에 속해 있는 여러분과 저는 내가 누구냐 이 아이덴티티도 예수님으로 이해하시고 풀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멋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여러분을 소개할 때 어떻게 쓰겠어요? 순세상적으로 여러분을 소개할 것입니다. 뭐 나는 뭐 예 뭐 맨날 제가 그 뭐 의사하고 변호사 이런 것만 돼서 좀 죄송한데 아니 의사 변호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제가 보기에는 의사나 변호사나 뭐 세상 어느 직업이나 다 똑같이 나빠요. 저한테는 그런 거가 아닌데 걔는 이제 많은 사람이 그냥 의사 변호사 하니까 제가 맨날 그러는데 자기가 누구냐 그랬을 때 나는 뭐 어떤 의사고 뭐 어느 학교를 나왔고 뭐 누구 누구를 알고 있고 누구의 집안의 뭐 자식이고 뭐 이렇게 소개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구약적이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의 뜻대로 사도된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 어떻게 어떻게 된 바울은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세상적으로 소개하는 게 하나도 있나? 세상적으로 따져도 요즘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최고로 좋은 대학교에 나와서 지금 엄청난 사람입니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 자기를 소개할 때 그런 소리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왜?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자랑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뭘 했고 뭐가 됐고가 자랑이 아니라. 그런데 참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 다닌 사람들도 이 세상적인 게 아직도 자기들의 자랑입니다. 그 자랑이 뭐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는데. 아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아들인 것보다 낫습니까? 전부 하찮은 거, 시시한 걸로 왜 나한테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이, 가소롭단 말이에요. 그 뭐 세상에서 뭐다. 아이, 뭐 어쨌다고요, 그래서. 그죠? 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입니다. 하늘나라의 왕이에요, 제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왕입니다. 아, 이런 게 자랑스럽다, 이 말입니다. 왜?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새로운 이름에 속해 있는 저희들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그걸 자랑하자는 말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그걸 자랑하도록 키우자는 말입니다. 아,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듯한 기분이 들 수가 있지만 절대로 손해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한번 보세요. 절대 아닙니다. 즉 이렇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즉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 이 현실에 지금 속해 있는 여러분과 저란 말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그날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그때 공부했죠.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2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쓰여져 있다. 이제 그 영원한 천국에서 받는 그 새 이름, 그 이름이 완전하게 우리가 누군가가 증거되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의 참 아이덴티티입니다. 즉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아이덴티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누구냐? 즉 그 새롭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 중심으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즉 내가 누구냐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것으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요. 그래서 내가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새롭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누구냐, 나의 삶의 목적은 뭐냐, 이렇게 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직 지금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이 필요함으로 하나님이 존재해 주시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나 좋아요. 내가 누구냐?
이제 뚜렷합니다. 예수님으로 모든 게 풀어집니다. 사도 바울 서신의 그 첫 번째 자기를 그 소개하는 내용들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어떻게 소개하나 자기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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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래 이래 해서 된 바울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풀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천국이 뭐냐? 우리 예수님의 왕국, 예수님의 나라. 여러분과 저는 뭐냐? 네. 예수님으로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를 지금 살자 이 말입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또 보여지는 것이 1장 9절에 나오는데 1장 9절을 읽어보면 또 놀라운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 한나와 엘케나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이상합니다. 여호와의 전이라고 나옵니다. 즉 영어로 하면 템플이라고 나옵니다. 성전이라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지금 이 시대에는 성전이 아직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사무엘상을 통해서 또 하루 가고 이제 열왕기 쭉 읽으시면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렇죠? 꼭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해야 됩니까? 예. 네. 다른 거는 다 참아도 예배를 방해하는 건 못 참습니다. 왜? 이게 저희의 생명입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들은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발 좀 교회가 아니라 딴 사람들이 지금 때리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교회에 속한 사람이 이런다는 것은 참 이거 괴로운 것입니다. 성전. 근데 이 성전이라고 번역된 이 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그 원래 뜻은 palace, 왕궁이라, 궁정이라 이런 뜻입니다. 즉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지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성전의 시대입니다. 더 이상 움직이는 성막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적을 물리치시고 자리 잡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표 수준이죠. 그러나 지금 그 구원 역사의 흐름을 지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과 천군 천사 모두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비교할 자 없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사무엘상에서 이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왜? 이제 그렇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시기 전에 벌써 그 현실을 저희에게 보여주십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단어를 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시작부터 끝이 나옵니다. 구원 역사의 특징이죠. 이미와 아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끝을 이미 소유하는 것. 끝이 벌써 우리의 현실입니다. 실로라는 단어에도 이 현실이 보여집니다. 실로라는 그 단어의 뜻은 안식의 도시, 화평의 도시라 이런 뜻인데 도시 이름이지만 또 이것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49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이 자기의 그 자식들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8절부터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에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데 실로라 실로가 오시기까지 즉 화평을 즉 안식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안식하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 지금 1장을 보시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지는 모습, 그 다음에 템포, 성전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그리고 실로라는 단어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을 지금 어떤 배경에서부터 어떻게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는가를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무엘상에서 그런 것을 이해해서 저희는 그 사무엘상도 예표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다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가서 모든 것을 끝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군의 여호와요 스스로 계신 분이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서 지금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미리 예표 수준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루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금 보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에 중심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거기에 모든 초점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제 한나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즉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이루셨고 어떤 일을 지금 성취하시는 건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지 그냥 한나라는 어떤 인간의 example을 보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만 하고 마치죠. 지금 몇 주 동안은 계속 이 배경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 합쳐져서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겠는데 한나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아 애를 못 낳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애를 주시는구나. 그럼 나도 지금 애가 없는데 나도 열심히 기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애를 주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걸 가르치려고 쓰여진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요즘 애가 없는 그런 부부는 복을 못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정말 신실한 기독교 신자 아빠 엄마가 한나만큼 열심히 기도했다고 애가 주어진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안 주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라 그러면 그러면 애 없으면 기도하면 주시는데 안 주시는 거는 복을 안 주시는 건데 그러면 지금 애가 없는 기도하시는 기독교 부부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정말 나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든 복을 벌써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갖고 괜히 잘못 배워서 애가 없으면 꼭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이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이 이해하고 그렇게 괴롭게 사는 그 삶의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애가 있고 없고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결정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구약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렇게 잘못 성경을 이해하면은 한 희한한 그래갖고 왜 교인에게 쓸데없는 괴로움을 줍니까? 애가 없어서 왜 괴로워하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게끔 해줘야지. 하나님의 진리는 기독교인들에게 슬픔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요. 괜히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 앞에 이거 뭐야 벌 받나 보다 애도 못 갖는 거 보니 아주 고약한 마음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없어요? 그게 복받은 게 아닙니까? 아니면 좋은 남편이 없어요? 그건 복받지 않은 현실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엘가나, 한나의 남편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남편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나는 그래도 슬픕니다. 그런 좋은 남편을 가졌는데도. 왜? 예수님이 아니면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참 기독교인만큼은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제대로 한번 이해하면서 나갑시다. 그리고 기대하세요, 지금. 엄청난 역사가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지금 흥분되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그걸 망쳐요. 설교는 설교자가 항상 망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기도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라고 뵐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이 모자란 것을 다 좀 없애주시고 지금 흥분되는 시간입니다. 사무엘상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단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그 다 이루심에 참여된 저희들, 항상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희들의 영원한 현실을 말씀을 통해 꼭 보고 이해하고 믿어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